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새해에 꼭 받고 싶은 축복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예. 받고 싶은 축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몸이 약한 분은 건강의 복을 받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신명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금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건 역시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가 다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받고 싶고 소망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내가 성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을 빌어 주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여러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은 내가 성취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도 받고 싶고 소망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막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그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산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소망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간구한 여인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특별히 나를 희생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 사랑의 가장 귀한 모습이고 모범이잖아요. 또 원수를 갚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과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뭘 더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그 강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냐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요.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남을 때는 주고 자기가 좀 부족할 때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생각에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으면 믿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 잘 믿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정말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선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그들이 이루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거짓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의 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의 강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신자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어떤 뭘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광신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쁜 뜻입니까? 물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나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미치지 않으면은 일정한 어떤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국어사전에도 나올 만큼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미친다고 하는 말이 나쁜 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땐 좋은 뜻이에요. 이런 땐 미친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미쳐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세상과 다른 이 모습,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날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여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도 남다른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일에 미쳐야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미친 성도가 되면은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뒤돌아본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산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소망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16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게 여러분 뭘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속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건 속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그러죠. 이게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목표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에게 참 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미친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도 그는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그래도 사도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도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꼭 바울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이게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든 신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만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이고 평신도이고 우리 청년들이고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거길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는 말이 뭡니까? 뭔가 미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미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시시한 사람은 우습게 본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미친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별거 아니게 우습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무시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과는 전혀 다른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축복과 소망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짓밟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과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미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버림을 받고 짓밟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에 미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봐야 될 것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만 보게 될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소망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 이래 축음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은 2만 번이라고 하는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실험을 하고 계속해서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에디슨을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1만 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은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1만 번의 실험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1만 가지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맞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못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디슨은 발명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때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쌓이면 점점 더 성공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정진해 나갔던 겁니다. 많은 발명을 그래서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 미쳤다면 겉사람,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모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나이에 제한을 두셨습니까? 어린애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 나오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어떤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안 보십니다. 재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환경도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겉사람은 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겉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나이가 젊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키가 커집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부자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이 재물에 대한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사명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돈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믿어서 재물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믿는다고 꼭 이 재물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겉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믿으면 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겉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확실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속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것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겉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하거나 교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과 교만, 이거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무서운 시험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모습, 세상에서 보는 겉모습, 실패한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축복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그 어려운 그 시험 덕분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달리 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데 겉모습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직분자들 무시하죠.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은 아무 성장도 없이 그냥 겉으로 그저 물질이 잠깐 생긴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사람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참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참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신자는 중심, 속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신자는 겉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사람이 참신자입니다. 겉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미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거나 겉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 보지 말고 속사람 바라보며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힘차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망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세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 생을 바라보지 않고 내생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이생은 일시적이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생의 고통은 작은 것이에요. 내세의 고통은 무섭게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작은 고통과 큰 고통이 있는데 큰 고통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생의 작은 고통은 내 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생의 작은 고통과 내세의 큰 축복으로 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국민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로 철마다 예방주사를 맞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꼭 그때 이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50년대, 60년대도 그랬지만은 7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교편 생활하시는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예방주사를 안 맞고 나면은 나중에는 자기는 주사 안 맞았다고 아주 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방주사 맞은 아이들 그 부은 것을 톡톡 건드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나는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동무 중에는 열병으로 죽은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여러분 예방주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큰 고통이나 해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 무서운 해를 막을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쏟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얻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쏟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여러분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이 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영생은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무한대 시간입니다. 질로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높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영생일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의 축복을 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닙니다. 작은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무한대 앞에 숫자가 서면 뭐가 되죠? 무한대 앞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0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만이고 예?
어기고 조국 안에 0 앞에 서면 그거는 0이에요. 무한대 앞에 숫자가 서면은 0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과 이 생의 축복을 비교하면은 여러분 이 영생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축복도 0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이 세상을 정말 좋은 사회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어도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내세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세의 영생을 믿고 바라봐야 할 겁니다. 절대로 이 생에 부귀 영화를 바라보다가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 얻으려고 믿음을 버리면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당장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또 이 세상의 작은 고통을 피하려고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제 어릴 적 그 친구처럼 예방주사가 아프다고 피했다가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의 부귀 영화나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믿음에 정말 미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물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생을 보지 말고 내세를 보아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소망으로 그걸 보라는 뜻이에요. 소망의 대상으로는 속사람을 보고 내세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사실 현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명 가지고서는 겉사람을 볼 수도 있고 사명으로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겉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어려운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아야 할 겁니다. 겉사람을 볼 때 그건 사명으로 보지만 소망은 속사람과 영생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세를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덤으로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축복과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영생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영생이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죠? 이에 반해서 겉사람은 잘 보입니다. 이생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미쳤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소망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신앙생활에 여러분 집중해서 세상의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세상에 유익을 드리고 우리도 꼭 소망도 이루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하늘로 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특별히 영안을 밝히 뜨는 은혜를 내려주어서 속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산소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과 근심과 걱정과 욕심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로 혹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말을 듣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참된 축복과 소망을 이루어가며 내세에서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불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내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기휘 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박권사님 수술 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 바라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의사의 손길과 간호원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 모든 인술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확실한 효염이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 정다없게 대화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에게도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이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